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에서 그는 스데반을, 그리고 그날은 스데반이 죽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던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목격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데반이 죽음과 함께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큰 박해였던지 우리말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가스인데, 바로 이 메가스로부터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백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입니다. 이를테면 무시무시한 메가톤급 박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공스러운 박해 속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첫째 부류는 사울과 같은 박해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해서 곡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 부류는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굳게 지킨 사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교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이 네 부류 사람들 가운데 본문의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었는지, 어느 부류의 사람이 가장 주님의 뜻을 바르게 쫓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인 사울과 같은 핍박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핍박자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투옥시켰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리마이오마이는 멧돼지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형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교인들의 박해는 그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핍박자들이 주님의 뜻과 무관한 자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와 같이 잔인한 박해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그 폭력적인 박해를 자행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박해를 자임하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사울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뵐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 의해서 빚어진 하나님의 허상일 수밖에 없고 그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상마저 빚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더더욱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기 숭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의 비늘, 무지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 욕망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한마디로 모든 자기 집착의 비늘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핍박자였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 월등 나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관습은 법을 어기고 죄인으로 처형당해 죽은 사람을 위한 곡을, 울음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어기고 죽은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기에 그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례 지낸 뒤에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말 크게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메가스입니다. 그만큼 크게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울다로 번역된 코페토스는 본래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모두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관습과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돌에 맞아 처형당한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자신들의 관습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스데반을 위해서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산헤드린 법정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라 부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칭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이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스데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도덕심과 정의감의 발로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함은 아니었음을 본문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에 공개적으로 용감히 맞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성경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과 정의감의 기준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큰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굳게 지켰던 사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 부활을 외치던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시무시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인간인 만큼 두려웠을 것이요. 그 경우에 상책은 일단 박해를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때 사도들은 이미 유태 사회에서 주요 인물들로 부각되어 있었기에 대박해가 자신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으리란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하튼 그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다운 결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들이야말로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주님의 뜻을 바르게 쫓은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실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요 지상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언이 중요한 것은 산 사람이 반드시 그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의 유언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언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하물며 주님의 유언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시급히 그리고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절박한 그들의 의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명령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그들 인생 여정의 시발점이었을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 할 아주 먼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에 복종하는 예루살렘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로 대박해가 촉발된 연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박해를 일으키심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임무인 양,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인 양, 오직 예루살렘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켰던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자신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순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유대인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빚은 허상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사울과도 구별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박해 속에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이 언뜻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상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자기 집착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불효인 예루살렘을 떠났던 교인들의 무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박해의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마치 신앙의 배신 행위처럼 간주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져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말이 열두 사도를 제외하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교인들이 전원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상당수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한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탐색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서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이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촉발된 대박해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향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네 부류 가운데에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이름 없는 교인들이 가장 신앙적이요 주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실천했던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갔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들과 온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때 예루살렘을 떠난 교인들 중에 유대를 거쳐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그리고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안티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티옥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 안티옥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아 살아갔으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안티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 회심하기 이전에 본문에 핍박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사울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티옥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은 사도 바울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안티옥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버티고 앉아있는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유대인에게만 향하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전환기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났던 교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흩어지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페이로인데 이 디아스페이로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사람, 이산자를 의미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본래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농부가 온 사방에 씨를 두루 흩뿌리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흩어뿌리는 것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농부에 의해 뿌려지는 씨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씨가 어느 곳에 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농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다 흩어지니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본문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흩어졌음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흩어져서 그 유명한 안티옥 교회까지 세울 수 있었던 이 이름 없는 교인들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뿌리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들을 고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뿌려지는 장소를 자신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사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이 문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열두 사도들의 행적은 사도행전 15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주님에 의해 흩뿌려지는 디아스포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디아스포라였던 사도 바울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말하는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들이요, 바로 그 디아스포라들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 위로 흩어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신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상에만 집착하셔서 천상에만 머물러 하셨던들 결코 이룰 수 없는 생명의 대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디아스포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순간 나의 모습에,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소유에,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에,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잔사에, 현재 내가 정착하고 있는 터전에,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머물려 하지 하십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에 머물고자 하는 나를 인생의 폭풍 바다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에 집착하여 오늘에 머물고자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가질 수 없는 자의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저없이 오늘을 떠나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하나님에 의해 디아스페이로 되십시다. 어느 한순간의 화석으로 한순간에 정체되거나 머물미 없이 진리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자신을 그보다 더 귀하게 가꾸는 길은 또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르는 돌에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만 썩지 않습니다. 오늘에 머물려 하지 않는 사람만 새로운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하지 않는 자의 삶 속에만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디아스페이로 하시고 하늘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씨앗들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뿌려지지 않는 씨앗은 그 어떤 가치나 의미도 있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에 의해 새로운 시간 속으로 흩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에 집착하거나 머물려 하지 않으므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려 하지 아니하므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거두시기 원하는 열매를 친히 거두어 주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에 이끼가 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뭇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생명행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